여러분, 뭔가를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마무리를 지으면서 후회와 반성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또 시작을 통해서 사람은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용기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격언들 생각납니다. 유종의 미라든지 시작이 반이다,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매듭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뭔가 새롭게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매듭이고, 그리고 이 어제와 단절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어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16년이 곧 우리에게 밝고 허락될 때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제와는 단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 주만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겠다 마음 먹었다가 우리의 어떤 게으름과 또 하지 못함과 지연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을 열심히 살지 못하고, 그래도 또다시 주일이 다가오고 월요일이 시작된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허락된 것이기에 감사한 일이죠. 2015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또 나름 그 계획하는 것도 있었고 의지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얼마큼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다 뒤로 하고 2016년에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결단과 각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매듭 짓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매듭을 짓고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늘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달려 있게 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내일은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실패와 절망이 있던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실감이 있던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움이 있고 그 그리움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남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숲길로 들어서니 나무마다 훌훌 잎을 벗어내고 있었다. 무수한 사람의 발에 밟혀 벗겨진 땅이 차곡차곡 덮여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숲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의 돌아봄의 시간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역설을 발견하는데요. 사람의 발에 밟혀 벗겨진 땅이 차곡차곡 덮여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발에 밟혀 벗겨진 땅이 차곡차곡 덮여 있었다. 벗겨졌는데 덮여져 있었다고 그러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숲과 풀에 길이 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풀과 숲이 벗겨진 땅에 그 길이 나기 위해서 차곡차곡 땅이 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나목을 바라보면서, 잎이 다 떨어진 나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각각 안에 길을 트고 있는지 여름 내내 진에 흐르던 상처 자리도 암으로 단단히 굳어 있다. 상처들 몹시 알았던 그때의 흔적이 선연하게 툭 붉어진 형태로 남아있다. 아마도 몹시 방황했으리라. 그때 길의 방향도 바꿨으리라. 곧게 뻗은 나무 기둥 중간쯤 바로 그 상처 자리에서 몹시 휘어져 있었다. 그쪽 방향으로 가지들도 몇몇 더 갈라져 갔다. 내게는 나무에 휘어진 몸 그 굴곡이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단순히 고난받는 인생을 아름다웠다고 미워하는 그러한 시가 아닙니다. 그때 그의 방향도 바꿨으리라. 이 대목이 굉장히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었던 적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고 나무도 풍랑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서 때로는 가지가 찢기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시인이 발견하는 것은 그때 그의 방향도 바꿨으리라. 그 시인이 경험한 인생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방향 변경, 휘어짐, 갈라짐 그것이 없다면 나무는 참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짐도 있고 방향도 변경하고 휘어짐도 있고 그러면서 가지가 뻗어나가 어느새 큰 숲을 이루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참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 목적이 변하고 또 견디면서 휘어지고 모색하면서 갈라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며 모습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리메이크돼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아시나요? 예전에 그 전인권이 불렀던 노래를 요즘 이적인가요?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노래인데 이런 노래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픈 기억들 모두 가슴에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건 그런 의미가 있죠.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또 좀 뛰고서 그래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슬픈 얘기들 모두 후루룩 털어버리고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굉장히 가슴 찡하게 울리는 노래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 있다 말해요. 그리고 다만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사랑했다 말하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이 노래가 감동을 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매듭이 유의미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동안에 지나왔던 것들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다 말하고 우리의 갈라짐 또 갈라짐이나 휘어짐 방향 변경 그러면서 나무가 되어가는 그 모습에 주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지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창조하는 과정 중에 창조하면서 주님은 어느 날을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질문 자체가 어리석지만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여섯째 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을 보면 다른 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4절이나 10절이나 12절, 18절, 2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중에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6일째 되는 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다,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은 둘째 날은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 말은 안 좋았다는 것일까? 혹은 셋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은 배나 좋았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1절로 인간이 지으신 여섯째 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지으신 것도 좋았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이루어져가는 그 섭리, 개체 존재 하나하나까지도 좋았지만 그 모든 섭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일까? 좋아하시는 날 말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이 무엇일까? 그날은 다름이 아니라 제 일곱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일로 기억하고 있는 날이죠. 여러분,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이나 요일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그 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병자도 고칠 수 없고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기인한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실 원래 정신은 하나님의 매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안식일은 천지창조를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 다시요. 안식일은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지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첫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처음 계획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원래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7일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섭리는 그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준비와 기회를 얻는 날이 제 7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모든 것이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히 망가지고 상처를 입고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저주와 더러움에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랬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리셋하고 새롭게 하는 날, 쉼과 안식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그 안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안식하는 날이 없다면, 안식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이더라도 돌아가다가 결국은 중단되고 말죠.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섭리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이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그 창조를 회복하고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겨웠을까. 강자들에게 서러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 인생들이 고달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또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기 일쑤입니다. 인생을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자녀와 손자 그 다음 세대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서글펐던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모습을 생각하면서 고달픈 삶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고달픈 인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7일날 쉬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래적인 것을 회복하고 원래적인 것을 되찾고 그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그들은 고달픈 인생들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한 매듭의 정신은 어제와 오늘을 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삶이요, 모습이 안식일 정신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복되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 힘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본래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내일이라고 해서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리고 그 16년에는 고난은 없고 즐거운 일만 있으라고 이렇게 복을 빈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이 어제와 다를까요?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운수가 별로 없었지만 2015년에는 운수가 없었지만 2016년에는 운수 대통하는 그런 어떤 점치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70년간의 어간을 살면서 그 역시 그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들이 반복이 되고 포로 생활을 계속했지만 그런데 거기서 힘을 내어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일곱째 날 쉬셨다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고 본래적인 것을 찾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러자 처음 바벨론의 삶은 척박했지만 황량함 그 자체였지만 점차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점차 형통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땅에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충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안식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들고 안식이 들고 힘과 위로가 드니까 그들이 형통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2016년 역시도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나니 형통하라 내년의 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안식 주시기를 늘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방 땅에 있지만 이방인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그 땅에서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나타났어요. 얼마나 위대했던 인물들입니까? 또 느헤미야 같은, 그리고 거기에 에스라, 에스더, 수룹바벨,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요, 이방의 빛이 되는 인물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는 이에게는 이와 같은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척박한 인생을 걸어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며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율령 아래, 법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안식일의 깨달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의 법령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안식일은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일어나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쉼표요 매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날이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오늘이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요, 변곡점이요, 오늘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바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지나간 것은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년도 역시 고된 삶이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심에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이 거룩함을 망가뜨리고 불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죠. 착취, 폭력, 욕심,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누가 괴로움이 나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저주가 나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처럼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거룩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거짓되고 망령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바람이며 소망은 바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이나 사람이 형상을 깎아 만든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형상은 우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우상과 같은 말로 등치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형상을 깎아 만들지 말고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우상에게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용납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화되고 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 고등학교에서 그 교사를 빗자루로 때렸다는 걸 보면서 돈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학생도 이미 돈을 쓰는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학생은 고객이 돼버리고 선생은 지식을 파는 노동자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예외적인 것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저 이 대목을 읽다가 아 하나님이 이토록 여기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1장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 어느 군데를 찾아봐도 형상이라는 말과 또 그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다 우상과 관련해서 안 좋은 말로 쓰이는데 유독 인간에게만큼은 여러분 마네킹이나 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거룩하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으면 한 해의 어려움 못 이겨낼 것 같습니까? 똑같은 한 해가 시작되지만 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그 모양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어와서 충만히 이겨낼 수 있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시나니 형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